있습니다.
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24번째 시간입니다.
남이 잘 되는 일에 자기 살점이라도 뜯기듯 배 아파하는 조선 사람들이다. 동족끼리 골골 우는 배를 불리겠다고 남부녀대해서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끼리 어째서 자꾸 물고 뜯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이제 다시 원도에게 청드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원도는 아직 이런 정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방도를 생각할 것이다. 이제 명년쯤이면 우리가 소작인으로 들어가겠는데 주인된 입장에서도 꼭 발벗고 도와 나설 것이다. 득삼이는 과묵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많고 또 주도한 사람이다. 김을 매는 이 시각도 그의 머리에는 온갖 생각이 꽉 차 있었다.
심심하구려.
몸이 한해 못해가는 게 알리우다. 아이, 문수가 두이랑 제낄 때 내 한이랑도 못해뵀어.
덕녀가 이랑에 주저앉아 헐떡거리며 땀을 씻었다. 아직 단단한 특삼이도 문수를 못 따르는데 오금이 풀린 덕녀야 더 말할 데가 있나?
저 아무래도 오호장을 봐야겠는데 저 문수 아버지도 쉬면서 좀 냄비 태우고 와.
그럴까?
늙은 양주는 보리밭 속에 호젓이에 앉았다. 득삼이는 서두르는 빛이 없이 천천히 담배를 말았다.
그 배 등거리도 땀에 싸가서 뭐 오늘 내일이구만. 등거린 그래도 광목이 좋은데 아이 그게 비싸서리원.
덕녀는 보리떼 사이로 남편의 등거리를 살폈다. 가랭이가 유별나게 널찍한 토슬의 바지는 그런대로 초여름은 날 것이나 땀에 싹은 배등거리는 당장이라도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다. 득삼의 땀투성이 얼굴을 핥으며 담배 연기가 그물그물 피어올랐다. 양주가 어찌다 마주 앉아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콩과 강냉이는 그저 흉내낸 정도라 벌써 첫 벌김을 끝냈고 이제 산밭 기운과 사이섬에 있는 손바닥만한 감자밭이 남아있었다. 배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로 있어야 한다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몇 필지의 밭이라도 품은 품대로 들었다. 이제 이 보리밭 기움이 끝나면 큰 기움이 잠시 끝난다. 그럼 내일부터 준식이네 집 짓는 일에 나가서 사벽질이라도 해줘야 한다. 어제 준식이가 도우러 나간 자기들을 억지로 등을 밀었지만 둘의 일이라도 모르는 채 할 수 없다. 복희 말을 들어보면 자기네가 욕심내는 덕희가 큰 며느리로 자기네 문턱을 넘어설 것 같다. 그럼 준식이가 큰 사돈이 된다. 남의 집 일이 아니다. 그리고 복희도 그렇다. 과부라 남자 손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다 이제 집까지 짓게 된다. 역시 모르는 채 할 수가 없다. 큰아들 문수일에 복희가 나서서 다리를 놓았다. 정을 갚아야 한다. 이러는 사이에 집에 있는 식구들이 삼밭 기음과 감자밭 기음도 필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세벌 기음으로 돌아쳐야 한다. 올해는 만두레가 끝날 때까지 네 벌, 다섯 벌이라도 김매고 싶다. 대서가 7월 말에 도니까 말복이 8월 중순쯤 든 것이니 그 사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불잡이가 끝나면 원도 따라 큰 걸 넘어가서 신계지를 터쳐야 한다. 두어가리쯤 된다니까 적은 면적이 아니다. 요월은 겨울 해라더니 그 말이 맞다. 어제같이 망종이 들어 씨부침을 끝냈는데 벌써 중순께로 접어든다. 계절이란 참.
아, 문수연이 그 밤머리에 나가면 새이랑 잡지 마.
그늘 밑에 앉아 쉬라는 말이다. 그래도 노친에게는 영감이 있어야 한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특삼이지만 노친에 대한 정이 기막히다.
아휴, 문수 아버지도 좀 심심하실까?
호미를 잡은 두 양주는 반대편 방향으로 김을 매나갔다. 명주 바람도 둥지는 덕이 밭이라 바람 한 점 없이 무르익는 여름 같은 더위가 보리밭에 내려앉아 맹위치고 있었다. 백야의 계절 자람새가 좋은 곡식밭에는 원래 바람 한 점 없고 흥그러움만이 잦아드는 법이다. 나무밭에 일꾼밭이라 벌판과 달리 쇠뜨기 풀이나 힘이 약한 능쟁이, 뱅뱅이 풀 같은 잔풀은 없고 줄기가 나무같이 굵은 이름모를 풀들이 드문이 있었다. 그런데다 채 뜨지 못한 나무그루터기에서 햇눈들도 격금 내기로 솟아났다. 반머리에 이른 득삼이는 허리를 잠깐 폈다. 해자리를 보니 점심때가 오라지 않다. 앞에서 힘있는 호미 소리가 났다. 우통을 벗어버리고 맨 잔방이만 걸치고 기웃면은 민수의 뒷잔 등이 보릿잎 사이로 얼른거렸다. 늑삼이가 반머리에 나가 쉬라고 했지만 덕녀는 다시 새 이랑을 타고 허위허위 날아오고 있었다. 안악 내라 한 발이라도 매겠다고 욕심 쓴다.
이제 이전이 올 때가 됐는데.
아들의 번들거리는 뒷잔 등을 보자 득삼이는 점심 가지러 한낮대에 내려간 금수기를 생각했다. 허기가 드는지 반머리에 나갈 때마다 쇠채, 고양이 밥 같은 산나물을 한 줌씩 입안에 쓸어넣고 질끔거리던 문수다. 20살 한창 때라 밥술 놓기 바쁘게 재빨리 꺼지는 배로해 허천 들린 듯 껄떡거리는 시기다.
쌀이 많으면 기음철에 중참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어제같이 있지. 아, 있었지.
득삼이가 스무 살 때는 장가든 지 몇 년 됐고 연해주로 가서 삭스로 콩밭 기움을 매다가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너무도 목이 말라 웅댕이에 퍼렇게 고인 물을 실컷 마시고 그날 밤으로 피를 한 소랭이나 쌓았다. 멋지않고 나가는 피를 보며 득사미는 이 걸음으로 영 죽는가 낙심했는데 다행히도 날이 밝으면서 절로 멎어버렸다. 하지만 그 대신 큰 속병을 얻었다. 여름 겨울 없이 배가 오름장같이 차가워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뜨끈뜨끈한 가마목에 배를 달고야 새끼나 꼬는 가벼운 일손을 겨우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늙은이들이 알려주는 대로 생당쑥을 많이 다려먹고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지만 손발이 차면 자꾸 도지는 병이라 여름에도 마음 놓고 몸을 씻지도 못했다. 득사미는 실증 내는 법 없이 해마다 생당쑥을 다려먹었다. 여자들의 산후병은 나이 들수록 더해가지만 사내들의 냉병은 나이 들면 들수록 숙어지는 법이라 득사미는 이제 많이 나아졌다.
점심때가 다 됐는데 그만하렴.
예.
득사미는 밭머리에서 다시 새 이랑을 잡는 문수를 말렸다. 문수는 희쭉 웃어 보이고는 고집스레 김을 매기 시작했다. 문수에게는 다른 계산이 서 있었다. 어서 빨리 끝내고 일찌감치 내려가서 더키네가 집 짓는 대로 가고 싶어졌다. 거기에는 더키가 있을 것이다. 복희가 중매꾼으로 나섰지만 기실 문수와 더키 사이에는 벌써 야릇한 눈길이 가만히 오가고 있었다. 문수는 그것이 딱히 무엇인지 잘 몰라도 매일 더키를 보고 싶어졌고 더키 곁에 있고 싶어졌다. 문수는 저녁이면 밥술 놓기 무섭게 앞마을로 달려나왔다. 더키가 태를 짓고 수줍음을 타며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도 몇 번인가 자기를 가만히 훔쳐보는 더키의 눈길을 잡은 후로 문수는 후끈 달아서 용감하게 접근을 시도했다.
지금 대체에서는 개화가 돼서 저들끼리 부모 몰리고 눈을 맞춘다는데 중매꾼까지 나섰고 독이 당장 도키도 남다른 눈치를 보이는데 주물거릴 게 뭐람.
시골에서 자란 문수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걸 보면 꽤나 어물쩍했고 담이 컸다. 문수는 저녁이면 밥술 놓기 무섭게 앞마을로 달려나왔다. 더키가 태를 짓고 수줍음을 타며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도 몇 번인가 자기를 가만히 훔쳐보는 더키의 눈길을 잡은 후로 문수는 후끈 달아서 용감하게 접근을 시도했다.
지금 대체에서는 개화가 돼서 저들끼리 부모 몰리고 눈을 맞춘다는데 중매꾼까지 나섰고 독이 당장 도키도 남다른 눈치를 보이는데 주물거릴 게 뭐람.
시골에서 자란 문수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걸 보면 꽤나 어물쩍했고 담이 컸다.
그나저나 이내는 어째 상기도 오지 않니.
덕이 밭이라 내려다 볼 수도 없다. 여기서 구영벽까지 오리쯤 상거해 있어 오르내리자면 시간이 꽤 지체되고 안장다리로 오금이 부실한 덕녀는 다리쉼을 두어 번 해야 할 거리다. 더구나 우계산 비탈길이 퍽 가파롭다. 그래서 씨부침하는 봄부터 여기로 와서 일할 때면 아침 점심 두 끼는 금수기가 날라왔다. 날이 박자부터 올라와 한쉼 일을 하고 난 무렵이면 집에 남아서 아침밥을 지은 금수기가 올라온다. 밭에서 이들과 같이 한낮 때까지 일하고는 또 점심밥 지으러 내려간다. 득사민의 말고도 여기 와서 일하는 용범이 만덕인 애들도 이렇게 했다. 금숙이가 내려갈 때 적이나와 숙자네도 고영벽으로 내려갔다. 아침에 단번에 점심밥까지 날라오면 걸음도 덜렸만 이들은 웬일인지 그냥 이랬다.
엄마야!
금숙이가 새된 비명을 터친 것은 득삼이가 밭 중간쯤 왔을 무렵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허겁든 소린고? 아니, 어째 그러니? 어? 언제?
덕녀가 왓들 놀라며 허겁지겁 밥머리로 나갔다.
왜 그러니?
금숙이와 가까운 곳에 있는 문수가 와락 먼저 뛰어나갔다.
오빠, 저기 뱀이.
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문수는 금숙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겁 없이 다가갔다.
아이고, 야, 맨발인데 아사라. 괜히 또 변 내겠다. 아이고야, 애도 나 어찌나 놀랐는지 쇠기 다 뜨끔했다야.
덕녀는 한시름 놓는 기색이다. 놀란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린다.
야, 어디야, 어디? 어?
저기 쑥이 선 곳이 있잖아.
금숙이가 가리키는 곳은 자드라길 옆에선 쑥밭이었는데 쑥키가 아직 크지 못해도 제법 무성했다.
어, 그래, 보인다 보여.
쑥잎 사이로 푸른 등에 어두운 잿빛이 도는 커다란 뱀 몸뚱이가 보였다. 뱀도 놀랐는지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이야, 이게 꽤 큰 놈인데.
몬수는 무작정 호미로 내리찍었다. 갈날 같은 호미날에 대가리가 떨어져 나간 뱀 몸뚱이가 호미 등에 걸려 나왔다. 욕착하게 큰 대륙 율목이었다.
에이, 쫀들배기여. 이거는 목이 없다.
몬수는 아직도 살아서 몸을 구불떡거리는 뱀을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오빠, 빨리 던져버려.
금숙이는 뱀이 살아서 당장 자기한테 욕박해 오기라도 하는 듯 비실비실 뒷걸음쳤다.
야, 아까운 괴기인데 왜 던지니? 어?
몬수는 서두르는 법 없이 어렵지 않게 뱀 껍질을 쳐냈다.
오빠, 저걸 먹으려고?
이야.
금숙이는 새하얀 뱀 몸뚱이를 신기한 듯 바라본다.
이 뱀괴기는 정말 맛있다. 이용, 뱀괴기 많이 먹으면 도위도 덜 타고.
몬수는 팔딱거리는 뱀 심장을 개눈 감추듯 삼켜버렸다. 그리고는 손에 개발린 피를 쑥잎에 대충 문대면서 희쭉 웃어보였다. 키가 작은 아버지와 달리 키 큰 어머니 편을 닮은 몬수는 준식이가 사위 욕심을 내기에 조카도록 준수하게 생겼다. 구영벽은 물론 다리 공사장에서 아무리 훑어봐도 문수만한 인물이 없었다.
여기 또 한 놈 있지.
반머리까지 나온 득삼의 호미가락에도 뱀 한 마리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 잡았습 집이?
네 애빈 무슨 일을 해도 소리 없이 저렇게 해버리지 뭐.
덕녀가 격이 맞지 않게 남편을 슬쩍 초올렸지만 무슨 일이나 소리 없이 재빨리 해제끼는 득삼이다.
근데 여기는 장덕보다 정말 뱀이 많았구만.
아이고, 그러게. 니들은 좀 조심하거라. 이 사공 아바이가 그러던데, 아이 병덕이나 우깨 마을에선 야 해마다 독뱀한테 상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아, 애들 듣는데 별 소리.
득삼이가 겁을 내는 딸의 기색을 살피며 덕녀를 가볍게 나무람했지만 사실이 옳았다. 우깨 마을에 있는 거북산은 돌 서돌로 덮인 뱀굴이다. 여름이면 여기에 있는 뱀들이 흩어져 나온다. 초여름부터 거북산은 사람 그림자 얼씬 못한다. 작년에는 송아지가 뱀한테 물려 죽은 일이 있다.
아이고, 애두야. 아, 형의 헌지 까닭이라도 좀 꿰고 올라올 게지. 그렇게 호들거리는 다이야 신신고 아이 또 재구라도 치면 어쩌자고 저러는지 내 전. 에그.
덕녀가 금숙의 머리 위에서 밥함지를 받아 내려오며 이런 말을 했지만 덕녀도 맨발이다. 반머리에는 질둔하게 만든 덕녀의 삼신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다. 하루 신고 버리는 집신보다 그래도 삼신이 견딜 힘이 있다.
아이, 어째 전람이 애미랑 같이 내려갔는데 안 오든?
응, 내 뒤를 따라왔는데.
아, 저기 오는구나.
저기나 숙자, 매물리대, 그 외 한 아낙네가 붙어서서 허위허위 올라오고 있었다. 여인들의 머리 위에는 한결같이 누런 배보자기를 덮은 밥함지가 이어 있었다.
아이고, 참. 아, 체내라고 어찌나 펄펄 나는지. 아, 바지를 쫓아왔는데도 이렇다. 아유, 참.
아이, 너 봐라.
숙자가 제일 앞장섰다. 걸을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날 정도로 잠자지 않고 나를 세우는 배치마를 입어 무척 시원한 느낌이지만 아낙네들은 저마다 땀을 철철 쏟으며 헐떡거렸다. 저기 나는 온몸을 거의 드러내놓고 오더니 득사미네를 보자 급히 옷을 걸쳤다. 매물리 댁은 밥함지를 머리에 인데다가 등뒤에 전목이 아이까지 업고 있다 보니 낯이 벌겋게 호박덕이 돼 있었다.
애기! 아, 거기서 뭐라? 너 아랑네들 데리고 저 빨리 올라오!
영범이가 갯샘터 그늘 밑에서 소리쳤다. 만덕이와 칠성이도 갯샘터에서 어슬렁거렸다.
아이고, 참! 저 나그네들도 배가 고픈 모양이 입지니?
이들은 갯샘터로 올라갔다. 득삼이와 영범인의 밭지경 사이에는 100년도 더 되는 비술나무가 칙칙한 수관을 우산처럼 펼치고 서 있고 그 밑에 집채 같은 바위가 앉았는데 그 바위 밑에서 안개색을 띤 샘이 사철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기로 일하러 다니면서부터 샘터를 가셔냈고 밑바닥에 조약돌을 깔고 주위에도 알뜰하게 돌을 쌓아올려 한결 깨끗해졌다. 비탈 중턱에서 솟아나는 샘이 돼 그런지 한겨울에도 올 줄 모르고 외려 흰 김을 실실 피워올린다. 흉험을 따로 없는 사이라 아낙네들이 밥함지를 내려놓자 이들은 식구들끼리 마주앉아 점심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보리밥에 풋마늘 고추장 따위라 서로 권하는 인사법 모르고 소경 제닭 잡아먹듯 부지런히 입만 놀렸다. 그저 깔끔하고 손재간 있는 속자가 남편 몫으로 따로 감자를 다문다문 두고 한 조밥을 해왔고 말린 가지를 기름도 없이 간장에 졸인 것이 특식이고 그 외에 더이 있다면 금숙이가 물병에 오빠 몫으로 담아온 장을 푼 냉국이 색달랐다.
가족의 정. 내 말 들어줘.
엄마, 엄마와 아빠 옷을 몇 견지 샀으니까 요즘 택배를 잘 받으세요.
알았어. 아, 근데 얘야.
아, 그리고 보건품도 샀어요. 그곳엔 없는 거예요.
어, 그래. 아, 근데 말이야.
엄마, 알아요. 제가 돈을 망탕 쓸까봐 그러죠? 엄마나 아빠도 이젠 연로하시니까 몸을 잘 보양해야 돼요.
난 그저 너하고.
우리 딸이 또 컸어요. 며칠 후에 유치원에 보내려고요. 아, 그럼 엄마, 일이 있어서 그만할게요. 아빠한테 문안 전해줘요. 잘 계세요.
아휴, 얘야, 난 그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인데.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선의의 릴레이, 용서.
주문하신 생선찜입니다.
아니, 내가 봐.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괜찮아요. 가서 일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빨리 가보세요.
아니, 얘, 아니, 가봐.
엄마,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하루였어요. 아휴, 끝내 다 씻었구나.
엄마, 아, 이걸 어쩌나?
반장 언니, 오셨어요?
저는 손을 상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나도 여기서 설거지 하던 때가 있었어요.
엄마, 다른 사람도 저의 과오를 용서해줬는데 엄마도 방금 실수한 여자애가 엄마 딸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돼요?
남을 용서하면 자신이 더 소중해집니다.
Thank you. 매일 저녁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길 최상철입니다. 어떤 분은요, 요즘 최대의 관심사가 결혼이라서 상대의 어떤 점을 봐야 할지 주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혼 5년차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